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인류사를 보다 보면요,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종교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등을 들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진리에 대한 자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대한 자유를 부르짖었던 바로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자세히 보면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자유의 정의들이 있어요. 어떤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처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나멋대로 사는 것, 그게 참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자유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방학 숙제 없는, 실컷 놀 수 있는 방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만이 정의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자유와는 다른 오직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오셨는데요, 진정으로 평안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상황의 인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쓴 복음서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다 보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한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길, 흔히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 그리고 10장 이렇게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가르쳤다면 이제 11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이해가 많이 진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바로 그런 분위기가 고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초반부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예, 마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대변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다른 나라의 말씀으로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좀처럼 그 뜻과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짐은 어떤 짐이었냐면요,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참뜻, 그 정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주의라는 것을, 율법주의의 그 형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울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표징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위 613개가 되는 율법을 기계처럼 지켜내야 했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되는 그런 의무조항들을 더 많은 추가되는 의무조항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메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례로 안식일에 대한 율법만 39가지였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의 위에서 사람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옮겨맸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들의 인생에 커다란 짐이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삶의 짐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의 삶의 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먹고 사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흡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벽돌 굽기와 지푸라기로 성을 쌓는 거였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그들이 종으로 일을 하자 그들의 손에 벽돌 굽기와 지푸라기를 주면서 그걸 통하여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하찮은 벽돌 굽기와 지푸라기가 뭘 준다고 그렇게 종으로서 일만 했을까? 이렇게 우리 나도 모르게 하찮은, 정말 하찮은 거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혀를 찰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벽돌 굽기와 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집과 성을 쌓기 위해서는 돌로 쌓아서 왕의 집과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석, 돌이 부족한 곳에서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고민하여서 개발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가마에다가 구워서 나오는 벽돌 굽기를 만든 거였어요. 즉 여러분, 이 벽돌 굽기는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과 과학의 이기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 때 뜨거운 태양볕에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면서 이 벽돌이 뒤틀려지거나 내구성이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벽돌을 마를 때 무엇을 잘라놨냐면 집을 잘라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그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과 기술의 집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삶의 것들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는 뭐였죠? 종이었어요. 종의 멍에를 베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여서 겨우 열심히 최첨단의 것들을 가지고 최선의 열심을 냈지만요, 그들이 만드는 결과물은 무엇이었냐면요, 애굽의 바로의 국고성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땀방울을 흘려서 일을 했지만 땅의 것만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지은 것은 바로의 국고성이라는 허무함 자체였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허무함을 위해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종의 멍에를 메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물은 뭐였냐면 세상의 권력을 내세우기만 하는 그런 허무함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팀 모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봉사도 헌신음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참뜻은 잊어버리고 이 공로주의와 이 율법주의, 이 율법이 나의 율법주의로 변모되고 나를 높이기 위한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없어요.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한 삶에서는 나의 삶에 맡겨진 것을 열심히 감당하며 일을 하지만 내가 땅의 것, 땅의 종으로서만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결국에 짓는 결과물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국고성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능력과 기술과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종으로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지어가는 결과물은 무엇이 되냐면요, 나의 국고성을 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이 지어준 나의 연봉이라는 지푸라기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나의 평수라는 벽돌을 가지고 나의 국고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나의 국고성이 높으면 우쭐대고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쌓은 국고성이 남들보다 낮고 하찮아 보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슬퍼지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벽돌과 지푸라기로 나의 국고성을 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와 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 단단히 고장난 것 같아요. 고장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외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만을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29절 30절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9절을 잘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아까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인가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나의 무엇을 메고요? 멍에를 메고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맸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문도 보면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우라 이렇게 나와요 원문의 순서에도. 그렇다면 내가 쉼을 얻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30절에도 보니까 내 멍에는 쉽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멍에로 번역된 쥐고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의 어깨 위에 매는 그 마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소 두 마리의 결의 같은 걸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짊어지게 해서 어떠한 무거운 일을 할 때나 밭을 갈 때 쉽게 일을 나누어 가짐으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게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깨에 맸던 멍에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바로 예수님이 어깨에 맸던 나무로 된 멍에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맬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의 본질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수고와 염려와 거기에 대한 걱정은 원죄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된 삶의 짐으로 작용을 하였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본질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질 때 이 수고와 애씀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멍에와 이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메시아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나를 위해 짊어지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본질을 깨뜨려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죠? 아까 율법이 짐이라고 말했는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죄의 사슬을 깨트려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에 대한 염려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으면 막 큰 기쁨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막 희락이 있고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푸념 섞인 고백을 하냐면요 요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삶이 너무 팍팍해졌어. 요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나의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나와 함께 수호 두 마리가 결의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멍에를 메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죽음의 멍에를 나의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을 눈뜨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수고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수고와 멍에 때문에 지금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멍에를 확인함으로 참된 자유의 시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멍에를 멜 때야 비로소 나의 가치, 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4장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토기처럼 쉽게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질그릇만을 바라보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무엇이 깨져야 하죠? 네,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질그릇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소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고 내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때. 역설적이게도 나의 껍데기가 깨지는 것은요,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겉사람이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위 광야는 뭐라고 말을 하죠?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세상은 광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명지이기도 하죠. 나의 사명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명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현장이기도 해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무슨 현장이기도 하냐면 광야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세상이 나에게 광야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세상의 광야였습니까? 아, 저에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야말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성질대로 흥청망청 살아도 기쁘고 기쁜 곳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세상이 광야가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 좋았던 세상이 광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냐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광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계신 분들 중에 세상이 광야로 느껴지는 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으로서의 진입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더 깊은 그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광야로 내모시고 계신 건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비로소 내 겉사람이 깨짐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세상에 속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너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에 또 속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도 세상의 소리에 속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광야의 맹수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삶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긴장과 소외감 때문에, 또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또한 눈뜨면 나가야 하는 삶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함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 너희는 죽는다 하고 지금도 우리를 겁박해요. 우리 역시 그렇게 치장하고 포장한 겉사람이 깨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속아요. 거기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우리는 살아요.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슨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써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아, 내가 예전에는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속사람이 강해져서 열 개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신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조건 능력 주셔서 슈퍼맨처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속사람의 강력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그 사람은 더 큰 능력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그 아이의 입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오리처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유치원에서 간식 때문에 아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입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한테, 하준아, 너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유치원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채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아이는 거실에 가서 언제 그러냐 장난감 가지고 막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다 저에게 전가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낑낑거리고 수고한 짐을 내가 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이 짐을, 이 아픔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도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놀라운 신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푸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나는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기쁜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기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한테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오늘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 초대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덜 잘 알아요. 아이를 낳았더니 우리 아이가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나는 뭐 좋아한다, 무슨 버릇이다고 말하지 않는데 아이가 똑같이 제 말버릇, 장꼬대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내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끈끈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요,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의 광야상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애굽의 종되었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 9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9장 15절 17절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러분,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순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이 진영에 머물면 같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모든 자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영이 이동을 할 때 반드시 빼먹지 말고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연이어서 우리 민수기 4장 4절부터 5절 또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14절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괄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요. 여러분, 이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동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물,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증거궤라는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어디에 짊어지죠? 어깨에 짊어져야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셨듯이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궤인 언약궤인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야 됩니다. 말씀에 구속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구는 빠르게 자전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무도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는 분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가장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의 자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작은 신체 기관이 아이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구속된 자유를 통하여서 이 아이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믿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광야 같은 삶에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자유로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없다면 내가 진정 주님의 종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내 수고와 애씀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더 이상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멍에를 맬 때 광야를 통과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세상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하여 이 삶 속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를 인식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동일해요. 여전히 세상에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관계의 긴장에서 오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겁박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서야 주님이 오셔서 나의 무거운 짐을 건져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손으로 주 이름 구할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주님 구하시리.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뵐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겁박하고 내일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가 나의 모든 사망의 저주가 해결받았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들, 낙망하는 자들, 슬픔에 당한 자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내 어깨에 말씀의 멍에를 메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